할렐루야. 새해 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비가 계속 오랫동안 내리고 있는데요. 도천의 어르신들이 벼농사를 많이 지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추수 때 비가 오면 기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추수를 못해서 되게 마음을 많이 이제 쓰고 계시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제 내릴 비다 내리고, 그 비처럼 은혜도 쫙 내리고, 그다음 내일부터는 햇볕이 쨍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을 보면 되게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건강 관리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문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 안에 이 평안함이 없고, 또 불안과 또 허전하고 공허한 이런 기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일하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만약에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떤 느슨함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줄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아무리 스스로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심, 우리 노력 이런 걸 해도 결국은 이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의 노력과 애씀이 다 공허하게 돌아가고,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머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계속 머무르다, 붙어 있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붙어 있는 이런 일시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 들어오도록 내 영혼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부모님 세대가 위층에 살고 고 자녀 세대가 아래층에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집에 안 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죠. 자기 집에는 이제 부모님이 지금 일하러 가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숙제도 하고 또 놀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그럼 밥 먹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이 위층과 아래층 같은 가족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자녀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이 자녀들에게 품어 있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이 양쪽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가는 것은요,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의 인격적 연합 안에서 주님과 제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편하게 그렇게 거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깊은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은요,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화도 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통해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란 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과 또 예배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을 닮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순종이다 라는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일치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주는 거니까 이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이 중심이 다 그 중심이 말씀이 우리를 점령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판단을 바꾸고 결국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되고요,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면 기도가 응답되는 이 수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의 숨결이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의 숨결이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가지가 말하고 숨을 쉬는 것, 그 자체가 다 온전히 기도다라는 거죠. 참된 기도는요, 주님과 일치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응답 안에 머무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신학자들, 중세 수도사들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나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내 욕망을 자꾸 키우고 내 욕심을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발전했던 게 뭐죠? 수도원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했던 일들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노동을 했던 거예요. 다른 무언가의 생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원에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수도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 중에 또 생활 수도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유혹과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쾌락과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킬 수는 있어요. 그 고립하는 게 뭔가요? 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주님 앞에 놓이게 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수도 생활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생활 수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응답을 받고자 하면요, 나를 스스로 좀 고립을 시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생활 수도사의 방법이고요. 그 생활 수도사의 훈련들을 계속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가는 건요,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귀한 성과들, 좋은 어떤 뭐 이뤄낸 좋은 것들, 그것도 물론 열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열매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랑, 인내, 온유, 섬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요,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만약에 그런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벌들을 다 그렇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부와 명예 그거와 상관없이 삶 속에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섬김을 실천하는 자라면, 그것을 드러내는 자라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라고 세상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이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걸 넘어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서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자비로 실천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이고 그것을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이제 받게 됐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대중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누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야기할 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간에 계속 주셨던 거예요. 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쉼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면서 계속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가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계속 힘을 쓰고 막 체력이 부족한데 더 에너지를 쓰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몸이 탈이 나게 되잖아요. 감기 몸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멈추고 집에서 알아눕거나 병원 가거나 주사 맞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강제 휴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의 쉼은 그렇게 아프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충전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거죠. 휴대폰이 다 배터리가 다 되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그런 상황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계속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관성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요, 주 안에 가는 삶은 곧 관계의 문제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좀 쉽게 저렇게 간단하게 표로 도식화해봤습니다. 주 안에 가는 삶이란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담과 짐과 어려움과 성과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중심은요, 단순히 열심히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초청이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내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통해 살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는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는 인내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흐르는 그런 기쁨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신데 왜 하나라고 하냐면, 그분의 존재 방식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의 생각과 뜻하는 바와 본질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존재 방식을 택하셨나? 인간과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이 같아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 똑같이 그것을 이뤄내고 싶어서 주님은 아마 그런 방식을 택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어떤 정도의 관계가 되고 싶은지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붙어있기입니다. 내 생각보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감정과 오늘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어있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붙어있기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성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뭔가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계속 붙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머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막 억지로 막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조용히 생각으로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로 붙어있기. 예, 열매로 붙어있는다는 말씀은 결국 내가 뭔가 어떤 성과랑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수로 흐르니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품적으로 주님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과 온유, 용서, 섬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그 간구가 이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품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의 삶이 될 거고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 했던 여러 가지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